주보 안쪽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4, 5, 6항 함께 읽겠습니다. 제24장 결혼과 이혼 4항. 성경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혈족이나 인척 간에는 결혼이 불가하다. 그러한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게 되는 그 같은 근친상간적인 결혼은 어떤 인간의 법이나 단체 승인에 의해서도 적법한 것으로 되어질 수가 없다. 남자는 자기 자신의 고륙지친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의 고륙지친 중에 아무와도 결혼해서는 안 되고, 여자도 자기 자신의 고륙지친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의 고륙지친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5항.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나 간통이 결혼 전에 발견되면 무음한 측에서 그 약혼을 파기할 수가 있다. 결혼한 후에 간음한 경우는 무음한 측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적법하며, 이혼한 후에는 범죄한 측이 죽은 경우나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이 적법하다. 6항. 인간의 마음은 부패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짝지어주신 사람들을 갈라놓기 위하여 부당하게 이혼 사유를 캐내는 경향이 있지만은 간음 또는 교회나 세상의 법률에 의해서도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인 유기 외에는 어떤 것도 이혼을 위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이혼을 할 때는 공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련된 당사자들이 그들 자신의 사건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이나 결정에 따라 자유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결혼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어떻게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특별히 이혼과 관계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혼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불행해지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혼이 그야말로 행복 끝 불행 시작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혼 전에는 참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았지만 결혼 이후부터 그 삶이 완전히 망가져서 고통 가운데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면서 부부관계를 계속한 사람도 있지만 날이 갈수록 이혼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드는 이런 경우들이 근래에 들어와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운명 내지 신의 뜻으로 이해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라설 그런 생각은 하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평생 그래도 함께 가야 될 파트너로 이해를 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못 살게 굴어도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도 잠시 이웃집에 가서 피신해 가 있을지언정 제 발로 자기 집을 나오는 이런 경우들은 거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모습은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더 이상 결혼을 신적인 운명이나 결혼이나 신적인 운명이나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결혼은 인간이 단순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으로,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들어와서는 좀 이혼율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좀 주춤하긴 했지만 그러나 과거 한 20, 30년 전 이때와 지금과 비교하면 훨씬 이혼율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연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이혼한 경우에 만약에 어떤 연유로 이혼할 수 있으며 그리고 재혼은 또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읽어보시면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논쟁과 그 해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리새인들이 수시로 예수님께 와서 많은 시험거리가 되는 질문들을 했었는데 이날도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시 이제 그 바리새 학파 중에 이 극단적인 학파가 있었는데, 한 학파는 그저 뭐 음식을 하다가 좀 솥을 태워도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이 상당히 잦은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사람이 어떤 이유를 물러나고 아내를 내어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언제든지 마음을 먹기만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2장 27절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그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할 수 있는가, 이혼의 가능성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타락 이전에 결혼 제도를 처음 제정하실 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을 하셨다라는 이 말은, 인간은 적어도 자신이 세운 규율이나 자신의 어떤 상황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 정신의 지배를 받고 흔히 상황 윤리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윤리도 그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법을 놓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황 윤리라 그래서 상황이 허락하면 그런 절대적인 법도 상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윤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교회조차 이런 시대적 흐름을 뒤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교회들이 아무런 절차 없이 이혼한 사람들을 그냥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인 데만 힘을 쓰고, 그래서 그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아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이런 일에는 매우 발이 빠르지만, 실제로 이혼을 왜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깨어진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지도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성은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반신불수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을 했습니다. 미장원을 하는 여성인데요. 저한테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다소 좀 거리낌이 있지만, 그것이 뭐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여성이 다니는 교회가 그 여성을 아무런 어떤 여과 없이 제재 없이 그냥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인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요즘에도 흔히 보면 결혼한 지 뭐 2, 3개월 혹은 1, 2년 지나서 이혼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이혼의 사유가 뭐냐? 성격이 맞지 않다,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합의 이혼을,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합의 이혼을 하면 뭐 별 문제가 없죠.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결정적인 사유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모님과 헤어지고 2, 3년 정도 지나서 재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교회로부터 담임 목사 청빙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사회는 점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둔감하고, 심지어 이혼을 한, 그래서 홀로 살고 있는 그런 그 한 목사님이 외국에서 어느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혼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반문을 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런 반문을 하게 되어졌죠. 이 반문은 신명기 24장 1절을 생각해내고 했던 반문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오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런 말씀에 의하면 다시 말해서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증서를 써서 내어보내라고 이렇게 말한 것하고 지금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지금 대답하시는 것하고 이거 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반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문은 모세율법을 오해한 그런 잘못된 반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결혼의 신성함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혼을 흔하게 했고 때로는 버린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문란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모세가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기 전에는 절대로 아내와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뭐냐?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이 말, 이 단어가 좀 애매해요. 음행, 간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수치되는 일이라고 해서 뭐 수치되는 일이 뭔지를 사실은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24장 1절 신명기 그리고 23장 14절에 딱 두 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음, 그 다음에 외음부, 또 수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육체를 부끄럽게 드러내거나 부정한 성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범죄와 관계된 일을 염두에 두고 수치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왜 이렇게 수치되는 일이라고 했는가라고 할 때 꼭 이렇게 남녀 간의 이 간음, 그러니까 육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그런 무게의 성격과 관계된 다른 어떤 일들까지 아마 포함을 하려고 음행이라고 집어서 말하지 않고 수치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그런데 모세가 왜 이혼증서를 써서 내어버리라고 했느냐? 그것을 해석을 하시기를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은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이혼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에는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혼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그냥 자발적으로 집에서 뛰쳐나온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의 또 다른 어떤 삶의 소망, 삶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이유로 또 다른 삶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나머지 여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반드시 이혼증서를 그 손에 들려서 보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취한 조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은 이 말은 결국 이혼은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일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에 대한 이 주님의 입장이 얼마나 그 주님의 원칙이 얼마나 단호했던지 여러분들이 쭉 그 복음서를 보시면 제자들이 그런 주님의 말씀을 딱 듣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만일 사람이 아내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장가를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헤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장가 들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의 그 말씀의 무게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매우 무겁게 다가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 24장 말씀을 이혼을 정당화하는 이런 말씀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다고 그대로 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는 근친끼리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와 결혼했지요? 사촌 누이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러면 자기 친인척 고륙지친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의 그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물론 구약에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지만 쭉 갈수록 레위기 같은 데 보면 근친 상간이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는 근친 상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4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절대로 자기 친인척끼리 결혼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잘라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2장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나오지만 말라기 2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 그 하나만 딱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보니까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그랬으니까 이혼이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성경이 이와 관계되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잘 살펴서 우리의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완악함으로 너희의 마음이 완악해서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했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그저 사람이 완강하게 이혼을 고집하면 어쩔 수 없이 그저 부패한 인생들이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저 이혼할 수 있도록 그냥 허락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면 그래서 고집스러우면 어떻게 못한다. 이런 뜻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그들의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간과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그냥 묵인하거나 보고 넘어가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저 인간의 부패성으로 인간의 타락함 때문에 야기된 문제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용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간과되어 오셨던 그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겠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데 뭐 그냥 그래 너의 상태가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지 그냥 그렇게 해버리고 끝을 내버리지 왜 간과해 오셨던 그 죄악을 두고 보셨다가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 문제를 처리하게 하셨느냐 말이죠. 따라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해서 이혼을 허락했다라는 이 말을 실제로 이혼을 그냥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런 뜻으로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본래부터 이혼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너희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죄 때문에 초래된 비정상적인 일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혼은 인간의 죄가 초래한 부부관계에서 가장 불행한 일로서 본래 부부가 헤어질 수 없지만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부부관계가 파괴됨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셨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것을 절대로 사람이 나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인간의 타락과 부패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전혀 이혼을 할 수 없다는 말이냐 이혼 자체가 무조건 불가능한 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5장을 보시면요 5항에 보면 약혼한 다음이나 결혼하기 전에 가늠한 과실이 발견되면 무음한 측에서 약혼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근거절 어디로 삼았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누구지요? 요셉.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가 물론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몰랐지요.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행음을 해서 아이를 가진 줄 알고 그와 약혼을 파기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그 근거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약혼을 파기할 수 있고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라도 간음한 이런 사실이 발견이 되면 역시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항을 보시면 이 외에도 이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냐면 교회나 세상의 법률에 의해서도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인 유기의 경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나 세상의 법률에 의해서도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인 유기. 윌리엄슨이 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고의적인 별거라 되어 있는데 그 번역이 좋지 않은 번역입니다. 내어버린다. 유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고의적인 유기에 대한 근거구절로는 고린도전서 7장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7장은 뭐냐면 안 믿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한 배우자가 먼저 믿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이질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와 산다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라 할지라도 그런 힘든 상태라 할지라도 절대로 아내를 또 남편을 내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버린다라는 이 말을 염두에 두고 유기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7장의 문맥에서는 한쪽의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 음행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의적인 유기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내어버린다라는 말을 이혼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고의적인 유기가 뭐냐? 고의적으로 사람을 내어버린다는 말이 뭐냐? 남편과 아내를 내어버린다는 말이 뭐냐? 이것은 그야말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배우자를 버리고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고의적인 유기를 간음과 같은 정도의 무게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수십 년 동안 제가 이거 한계를 뭐라고 참 말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간에 상당한 기간 동안 들어오지도 않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률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경우 이것을 가리켜서 고의적인 유기고 이런 경우에는 공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것도 자기 의견이나 결정을 따라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요. 공적인 절차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공적인 기관 법원 뭐 이런 그 공적인 기관과 관계된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밟아서 누가 뭐래도 이런 경우는 도무지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부부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들을 상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가만 들으면 어떤 경우에는 그래 정말 참 차라리 그냥 그 서로 헤어져서 따로 사는 것이 낫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매일 술이나 먹고 폭력이나 행사하고 가족의 생계는 전혀 책임지지 않고 그저 바깥에 나가지고 노름이나 하고 재산이나 그냥 다 팔아서 그냥 다 날려버리고 뭐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이런 방탕한 삶을 살 바에야 그것도 뭐 1, 2년이 아니라 5년, 10년씩 계속 평생 그런 삶을 살 바에야 차라리 그냥 서로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경우들이 없지 않아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개혁교단, 흔히 CRC 교단이라고 하는데, 이 미국의 개혁교단에서는 그래서 이 이혼의 사유를 매우 넓게 해석을 해서요, 학대하는 경우, 때리는 경우도 이혼할 수 있다고 해요. 칼빈 신학교, 미국의 그랜드레피즈에 있는 그 교단에서는 그런 경우도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또 다른 교단이 있는데요, OPC나 PCA 교단, 이것은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그 교단이 속해 있는 그런 교단에서는 이 신앙 고백의 원본이 말하고 있는 바대로 간음 그리고 고의적인 유기의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또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음행을 해서, 즉 간음을 해서 이혼한 경우에는 과연 재혼이 가능한가? 음행한 사람은 재혼할 수 없어요, 절대로. 당사자는. 그런데 무흠한 측, 피해를 입은 배우자, 그 배우자는 24장 4항에 보시면 배우자가 음행함으로 이혼한 경우 범죄한 측이 죽은 경우나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이 적법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음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혼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음행함으로 이혼할 경우에는 재혼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재혼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혼을 무조건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확대하면 이것도 참 곤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음행한 경우라 할지라도 음행한 배우자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혼할 수 있고 또 이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혼할 수 있다, 너무 또 그렇게 이렇게 해석하면 그러면 음행한 경우에는 무조건 갈라서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만 또 보기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세요. 간음한 자기 아내를 데려다가 다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했는데 또다시 가서 또 행음했잖아. 근데 가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또 데리고 오잖아. 미국의 PRC 교단, 여러분들 그 김병희 목사님이 이렇게 좀 친근하게 관계를 맺었던 그 교단이 PRC 교단인데, 그 PRC 교단에서는 얼마나 엄격하냐. 혼인은 하나님이 두 사람을 묶는 끈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묶거나 풀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무흠한 자라도 재혼은 불가하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혼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그 교단에서 글을 쓴 데이비드 앵겔스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 얼마나 보수적이고 얼마나 단호한지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비록 배우자가 음행한 경우라도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교단에서는 이혼녀가 만약에 교회 안으로 오면 그 이혼녀한테 이혼한 남편하고 다시 재혼하고 오라 그래요. 무섭지요? 절대로 교회혼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행한 경우나 고의적인 유기로 이혼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배우자가 죽은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음행한 경우, 그리고 고의적으로 내어버린 경우, 다른 사람, 이혼이 허락이 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로마서 7장 2절 이하에도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인은 끊어질 수 없는 평생의 끈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칙이지요. 그런데 만약 음행한 경우나 고의적인 유기가 아닌 다른 이유로 만약에 이혼하고 이전 남편이나 아내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면 그 사람은 음부가 된다. 간음하는 죄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0절 1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The Gospel of Mark chapter 10 verse 10 마가복음 10장 10절 12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마가복음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에도 매우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0절부터 12절 시작.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운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지금 바로 이 말씀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신명기 24장 1절을 근거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던 바로 그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10절의 말씀, 집에서 제자들이 이 일을 다시 물었다라는 내용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매우 궁금해서 그 현장에서 벗어나서 집에 있을 때 예수님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마 또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아내와 남편, 이전 아내와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하면 그것은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세상 법은 어떻습니까? 세상 법은 그렇지 않지요? 법원에 가서 합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게 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그것은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경우에는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편리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우리 두 사람 법정에 가서 도장 찍고 합의 이혼했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다. 그리고 재혼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배우자가 죽었거나 음행했거나 고의적인 유기 이런 경우가 아닌 어떤 이유로 만약에 뭐 성격이 안 맞다든지 뭐 어떤 이유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남편이 반신불수가 됐다든지 뭐 이런 여탄 이유로 부부관계 연을 끊고 만약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그것은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한 사람이 이혼녀가 왔는데 그분이 이혼한 사유가 전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그런 이유로 이혼을 했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교회 회원으로 받을 수 있냐 말이지. 매우 고민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사실 참 뭐 다 전체적으로 타락해서 뭐 그런 의식이 별로 없지요. 성경은 정한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부부관계 연을 자기 스스로 끊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부부관계 연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갈라선 것이지 하나님이 그분에 대해서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고 참 이렇게 가정생활을 이루는 이 일도 이런 성경의 원칙을 따라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또 보편적인 세상의 법의 원칙에 따라서 그냥 행해버리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겨나고 그 가정에서 또 다른 가정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요, 또 다른 사람과 살았다가 뭐 저 사람과 살았다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그 가정에 꼭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은요, 재혼의 문제를 항상 불러들이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혼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함이지요. 그래도 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소망과 바람으로 이혼하지,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혼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재혼자의 다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남편, 이전 아내가 그렇게 싫어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지만 살아보니까 별 차이 없더라는 거지요. 울부짖는 자녀들과 친지들을 뒤로하고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재혼을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배우자가 음행하여 자신이 무음한 경우에라 할지라도 가능한 이혼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결혼할 때 고백한 바대로 죽음이 두 사람을 나누어 놓을 때까지 함께 사랑하는 부부관계를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 결혼생활이라고 하는 것 다소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지요. 여러분들 사람과 관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불만스러움이 왜 없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사실 있어요, 서로 간에. 그러나 그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께 채우면서 사는 것이지 어떻게 완벽해서 결혼생활을 합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생활이 좀 다소 불만스럽다 할지라도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힘을 다해야 되고 혹 상황이 변하지 않고 어려움이 지속된다고 해도 역시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신자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것 없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 절대적이라고 여겨지는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 중에 무엇도 들어가는가? 결혼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에만 유효한 것이지요. 죽고 나면 아무 그 관계가, 죽고 나면 그 관계는 이제 해소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만약에 결혼을 해서 이전 아내를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방불한 존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요,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물론 이전에 당신이 내 아내였고 내 남편이었다라는 그런 기억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런 근본적인 그런 결혼관계는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것이고 저 세상에 가면 그것은 다 해소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좀 결혼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생활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 결혼생활을 지상 최고의 가치와 목표로 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냐는 하며 나를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는 것을 좀 상대화시킬 줄 아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지 그것이 다라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표라고 그것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야말로 결혼관계, 부부관계가 좀 어려우면 그것은 그냥 뛰쳐나가야 되는 울타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결혼과 이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신자의 삶의 원칙과 관계된 내용들을 올바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자의적 판단과 상황에 편승해서 세상의 법과 원칙을 따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오니 주님 저희들을 거듭 말씀과 성령으로 권면하시고 우리가 신자가 살아야 될 삶의 원칙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늘 붙드셔서 참으로 우리가 극단적 선택을 통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또 다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용납하며 때로는 참으로 극단적인 잘못을 범한 그런 경우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배우자를 사랑함으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고 봉합해 나가는 그런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의 원리를 쫓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만 주께서 신자되게 주신 원칙을 따라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로서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고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풀어나갈 다른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여서 우리 부부관계가 참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귀한 결혼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에 이런저런 문제로 특별히 부부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 가정들이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